지금부터 66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6.25 우리가 보통 사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25 남침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완전히 몰락할 뻔한 그와 같은 대규모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여러 우방들의 도움을 통해 이 국가가 살아남고 결국 지난 한 66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10대 대국 안에 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윤택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앞에 바로 놓여 있고 이와 더불어 윤리와 또 정신세계가 몰락하면서 이제는 전쟁에 의해서 이 나라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타락과 정신세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몰락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우려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 송도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옆에 교수가 그 이름이 송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현하가 뭔가 그랬더니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며칠 전에 이제 가봤더니 미국에서 그런 아울렛이 많이 있고 한데 정말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렇게 아울렛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차를 굴리고 아파트에 살고 뭐 카페가 생기고 이런 모든 걸 보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정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윤리와 정신 세계는 저 밑바닥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표징이 뭐냐? 동성애 옹호하는 것과 그다음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21세기 2016년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동성애 옹호라든지 동성결혼의 합법화,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을 가서 살펴보면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중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드디어 2015년 6월, 지금부터 약 1년 전에 동성애 결혼, 동성끼리의 결혼도 합법이다라고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을 해도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야. 남이 낳아온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슬렘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건, 이 판결을 두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미국이 평등을 향한 행진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1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는 지난 1년 사이에 동성 부부가 33% 증가했고, 현재 미국 내 동성 부부가 겉으로 드러난 사람만 100만 명이다.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곧바로 미국 것을 수입을 해서 여과 없이 받아 쓰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한국의 사정도 점점 동성애 확산, 동성애 옹호, 동성애 합법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처음 서울시청 광장을 동성애 이 축제를 위해서 열어주었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016년 6월 10일에도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엔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저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더니 한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그날 16년 6월 11일 오후에 햇빛이 내리쬐고 또 나중에 비가 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국력이 이렇게 쓸데없는 방향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대사로 있는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 대사가 그 동성애자들 부수를 찾아가서 당신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일반 신문들이 전달하고 있고, 미국의 대사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덴마크, 독일, 여기 대사관 관계자들이 다 거기 동성애 부스에 가서 동성애 하는 거, 이거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거니 앞으로도 계속 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2일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은 앞으로는 학교에서 남학생도 치마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그 법령이 영국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유튜브의 그 검색 로고 옆에 무지개 하트 모양 이제 심벌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은 그러면 동성애자가 된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하는 그런 채널이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 그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동영상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으면서 동영상을 통해서 동성애가 자연적으로 유포가 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앞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호 영국의 게이 잡지 에티튜드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표지에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잡지 커버에 등장을 해서 동성애를 영국 왕실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도브라고 하는, 여러분 비누 아시죠? 이런 거 아버지의 날 6월 19일 광고, 1분짜리 이런 광고가 쭉 나오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웅을 우리가 케어하자, 돌보자.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중간쯤 가면 1분 동영상 중간쯤 가면 동성애 커플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아빠를 남자 아빠가 가서 키스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6월 11일 시청 앞에 그 동성애 집회에 갔더니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있구나. 저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뿐이 없더라고요. 뭐 2, 3천 명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2, 3만 명, 정말 10배나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옳지 않은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책무를 그래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런 바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날 설교자로 나선 분이 아마 새 예단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유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데 그날 그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지만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희생한 그런 분들, 그분들을 기억을 하고 그분들이 애를 쓰며 희생하며 지켜준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그런 달로 국가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호국 보훈인가, 그거를 목사로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지금 뭐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가운데 목사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동성애 반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것이 정말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돕고 이 나라를 보호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그난 60이 된 6.25 전쟁은 거치지 않았지만 6.25의 그와 같은 그 아픔을 거치면서 지난 60년 동안 이게 살아온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성애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행위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국가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렇게 주제가 좋은 주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시는가 아니면 동성애자를 미워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만 미워하는가? 성경의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수태되는 순간부터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 아기가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경향을 띠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분과는 함께 거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 거룩하게 되어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든 아니면 살인자든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동성애자든 심지어 살인자든 음행하는 자든 어떤 죄악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와 같은 이 의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동성애자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 살인자든 그 사람이 무슨 악을 저질렀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세요. 그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겠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감옥이 있고 교도소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냐? 하나님과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만족을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저 죄인들이 왜 감옥에 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격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도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이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격려를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제가 듣기 싫은 이와 같은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가서 보니까 1장 29절부터 31절에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죄가 명단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사람들이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죄의 목록들을 여기에 지금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죄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 죄는 하나님이 다 미워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죄가 있고 그것보단 작은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죄의 경중이 있다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또 큰 죄가 뭐냐? 동성애라고 하는 죄입니다. 또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큰 죄가 뭐냐? 인신제사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또 큰 죄가 뭐냐?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미워하는 이 네 종류의 죄, 왜 하나님이 이 죄들을 그토록 미워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히 알고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죄들을 특히 미워하시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우주 통치 계획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죄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6천년 전쯤에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지금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이 약 6천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6천년 이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 과거의 영원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들 만들었는데 그 존재들 중에 으뜸가는 존재가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천상에 있는 그 존재들 3분의 1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히 이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하늘과 땅과 우주공간의 모든 것을 직접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공간 속에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눈 깜짝할 만한 이런 조그마한 그런 공간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난 6천년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단지 엿새밖에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 가서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땅이 존재하는 이 시간에는 사람이 천사들보다 낮게 창조가 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은 천사들보다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천사들을 지배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괴가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천사들을 심판하고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1장 26절 2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새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2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우면서 이 천사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창조물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1장 32절 가서 보니까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상을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목적을 그에게 부여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을 추려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련해 주신 첫 번째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2장 27절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으로부터 또 다른 아담 남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고 아담 앞에 데리고 갈 때 아담이 이 여인을 보고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아담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서로 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그것을 서로 메워주며 보완해주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인류 번성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고유한 생식기관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자의 생식기관이 다르고 여자의 생식기관이 다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만 번식이 되도록 생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항문 성교를 하게 됩니다. 항문 성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줬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줬어요. 이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항문은 대변을 배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 위에 다른 것으로 항문을 쓰면 그러면 순리를 역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문 성교는 순리를 역리로 바꾸는 거예요. 항문 성교를 하게 될 때 전립선 내부의 연약한 표피 조직이 성관계 중에 찢기고 상처가 나서 더럽고 냄새나는 변비물과 각종 체역으로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게 되면 임질, 매독과 같은 성병을 몸에 달고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에이즈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다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7절이 분명하게 자기 몸에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 세균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다 알려진 공공연한 그런 사실이에요. 또한 항문이 파괴가 돼서 평생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에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순리대로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약 성경이 끝난 이후에 구약시대 4000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게 될 때 마태복음 19장 4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하나님의 번식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불법이다.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연거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리적인 이와 같은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계 안에서 사람이 행동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데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타임 프레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온 이 하나님의 창조물 이 안에 누가 있냐? 마귀라고 하는 대적자, 인류의 대적자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탐탁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특별히 본인이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보다 위에 두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마귀가 당연히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가 죄인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이 차원에서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두 개가 지금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 영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했는데 마귀가 그걸 거역하고 자기 뜻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던 그와 같은 무한대와 같은 시간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만 존재하는 그와 같은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라는 차원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도하는 처음의 반역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조가 된 지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류 창조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공공연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형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형상이 파괴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8명만을 제외하고는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8명을 가지고 다시 인류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벨탑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장 4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번성하면서 하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자꾸 온 세상으로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고의로 대적해야 되겠다 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최초의 단일 세계 정부가 쓰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이와 같은 통치자가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통해 전 세상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마귀가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 뭐로 하는 거냐? 결혼과 관련된 거예요. 결혼. 첫 번째는 일부 다처제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건한 사람 아브라함마저도 일부 다처제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결국은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맺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 여길 통해서 유대인과 그 다음에 결국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슬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제도를 통해서 마귀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계획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동성애. 마귀의 인류 파괴 도구로 사용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저 섬 크레타라고 하는 그런 섬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주로 살았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시하고 파괴해서 동성애를 하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면 하나님의 인류 번성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 같은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25절 26절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동성애를 행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예요. 소돔이 동성애를 미국 사람들 영어에서는 소돔이 소돔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하는 사람을 소돔아이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결과가 또 뭐냐? 롯의 근친상간이 나오는 거예요. 롯이 자기 두 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서 지금의 암몬족 속 모압족 속 다시 말씀드려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런 이슬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씨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레위기 18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방식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몇 가지가 있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면서 주신 몇 가지 악행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21절 인신제사 안 된다는 겁니다. 인신제사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고 그거를 희생 예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극도로 미워하신다. 두 번째 레위기 20장 13절 또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동성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나안 족속의 행위인데 절대 하면 안 된다. 레위기 18장 23절 짐승과 성적인 교접을 하는 수간 절대 안 된다 말씀하시면 레위기 20장 15절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거푸 연거푸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하고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서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행위를 본받았고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운데 나머지 열한 지파하고 전쟁을 벌여서 결국 여러분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 가서 보면 동성애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 거의 전체가 멸절될 뻔한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이후에 왕정 정치를 확립하고 결국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다가 패망하게 되는데 바알과 아스다롯 그 숭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결국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돼서 결국 이방 민족들의 땅에 가서 잡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가서 보면 유다의 왕국에 좋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의 업적을 가서 보면 동성애를 척결하는 게 꼭 거기 나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의 통치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땅에 이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 많았다고 기록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본받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왕 중에 하나는 아사가 한 가장 큰 일이 뭐냐? 남색하는 자를 척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그런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 가서 보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 동성애자 척결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7절 가서 보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자 척결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그런 일이고 그 일이 어디에서 왔냐? 가나안 족속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에 그 일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가서 보시면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악한 왕이 행한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악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이 므낫세의 악한 행적 때문에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관한 모든 기록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돼 있냐? 세상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제국이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해 왔어요. 많은 그런 제국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 몰락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의 창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도시가 다 화산재에 덮여서 그래서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지금 가서 그 폼페이를 캐내니까 거기 있는 벽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성애하는 것을 완전히 그 도시가 동성애로 가득 찼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후 9세기경에 그동안 한 2000년 동안 마야 문명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야 문명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상하게 그 지역에는 6개월 이상 비가 늘 오는 그와 같은 우기가 있어서 도저히 가뭄으로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마야 문명이 왜 멸망했냐? 가뭄이 일어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짐승과의 수간, 인신제사, 자그만치 1년에 2만 명 정도를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마야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행하게 될 때 그 땅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가뭄이 갑자기 생기면서 마야 문명이 급격하게 몰락했다고 역사의 진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여러 개 대규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많은 전쟁이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멸절시킨 그와 같은 전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이사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시저라는 사람이 있죠. 갈리아 전쟁을 일으켰어요. 갈리아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이사라를 사용해서 그 갈리아 전쟁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섬멸하는 그런 내용이 역사에 기록이 돼 있고 칼타고 잉카의 아즈탕 문명 이런 데는 짐승과의 수간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멸망했다고 일반 문화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결국 미국도 세상과 성경의 모든 역사의 기록대로 몰락할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87년 미국 보스턴에서 발간되는 게이 커뮤니티 뉴스라는 그런 신문에 마이클 스위프트라고 한 사람이 동성애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게이 헌장이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당신의 나약한 남성상의 상징이요, 얄팍한 꿈과 저속한 거짓의 표징이다. 당신이 그렇게 낳은 아들을 우리가 욕보일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 아들을 유혹할 것이다. 당신의 학교에서, 당신의 기숙사에서, 당신의 체육관에서, 당신의 탈의실에서, 당신의 운동장에서, 당신의 신학교에서, 당신의 청소년 서클 모임에서, 당신의 극장 화장실에서, 군대 침대에서, 트럭 휴게소에서, 남성 클럽에서, 심지어 당신의 국회에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유혹하고 욕보일 것이다.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총애하는 게이 파트너가 되어 우리의 요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돼서 그들은 우리의 형상대로 재창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몸을 망치면 그 사람 자체가 또 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면서 음모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형제로서 함께 서야 된다. 우리는 예술, 철학, 사회문제, 정치문제, 재정문제 모든 것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에게 신이 있다면 그것은 잘생긴 남자다. 우리는 동성애의 지성과 상상력을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동성애는 남자의 진정한 품위와 진정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거의 동성애 헌장처럼 돼서 웬만한 미국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1987년 게이 커뮤니티 뉴스, 여러분 뭐 구글 가서 게이 커뮤니티 뉴스 1987 하고 뜨면 치면은 이와 같은 글이 나오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이미 이게 다 번역이 돼서 거의 동성애 이와 같은 그 헌장처럼 이 글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 글은 언어의 심미적 수사로 장난질을 쳤을 뿐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동성애자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자신들의 숨겨진 욕망의 이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만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욕을 보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신문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이런 데 뉴스 가서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군대에 갔다가 동성애자들에게 당해서 완전히 정신병을 앓는 이와 같은 그 남자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증언한 이런 내용 보지 못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동성애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와 같은 집단들이 동성애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지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결코 혼자서 조용하게 살 수 없고 반드시 주위의 정상적인 동성들 자기들처럼 동성애자로 물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망가진 영혼이 자기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뒤틀린 성욕을 화산처럼 내뿜고 있기 때문에 나도 망했기 때문에 남도 망해야 된다. 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안타까운 그런 남성들을 동성애 이런 걸 통해서 욕을 보이고 결국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성욕을 넘어서는 것으로 영적인 세계의 악이 인간의 뒤틀린 영혼을 사로잡아 그의 성욕을 분출시킬 새 발생하는 악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지금 전 세계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이에요. 전 세계가 다 한마음이 돼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젠 교과서에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하나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런 게 물들다 보니까 동성애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우리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음지의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동성애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웅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공공연하게 내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고 커밍아웃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특히 아이폰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저 사람도 그런데 나는 하면 어떠냐 하고 동성애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보다는 고소득 화이트칼라 계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화이트칼라보다는 영화계, 모델계, 연예계 등의 문화산업 상류층에 특히 집중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나 미디어 이 동영상 이런 데 많이 나와서 동성애를 자꾸 파급을 시키기 때문에 동성애가 자꾸 확산이 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글로벌 파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IOC, FIFA, UN 이런 관련 기구의 고위층에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한 역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영화, 드라마, 잡지, 대중가요계를 좌지우지하는 엘리트들 상당수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10월에 박원순 시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나라고 하는 그런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를 본인이 원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게 뭐야? 기독교가 좀 부패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시 한번 신약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텍스트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던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의 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모든 창조 세상을 통해 창조자가 없이는 이 땅과 우주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23절 하는 일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나는 짐승이나 기어다닌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그렇죠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면 꼭 창조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극심한 것과 같은 심판을 허락하신데 그 내용이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의 어긋난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리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에이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냐? 하나님이 이걸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미워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그런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간에 특별히 하나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여기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동성애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돼 의롭게 되었느니라.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아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가 되며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이 신약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올 때 불법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데냐?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와 목사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가져오는 동성애나 아니면 동성결혼을 묵인하기나 승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동성애 관련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신뢰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누구든지 안에는 동성애자도 들고 저와 여러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거저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의 증표는 뭐냐? 내가 동성애를 했으면, 회개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회개의 증표예요.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동성애자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천국에는 오직 회개한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신명기 2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창녀와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7절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 여자 중에는 창녀가 나오면 안 되고 남자 중에는 동성애하는 자가 나오면 안 된다 하면서 너는 창녀의 품삯 여인이 받는 그거는 창녀의 품삯이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 남자가 받는 몸값은 개 몸값이라고 했어요.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래? 악문성교를 하기 때문에 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개가 우리가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 예.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이런 일들 행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남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 다시 말씀드려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죄를 회개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과거에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살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고 우리의 멤버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데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일이 없고 동성애를 계속 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악의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가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음탕한 눈을 가지고 자기가 삼킬 자를 계속 교회 안에서 찾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뭐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썩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은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뭐냐?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이 윤리적 정신상태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온전히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중대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지방색, 학벌, 인맥보다 중요한 거예요. 투표를 할 때 전라도, 충청도, 뭐 부산, 서울 이걸 보고 투표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도 투표하는 날 가면 나는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나는 경상도, 나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를 찍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찍어야 되냐? 첫째, 국가의 안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줄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방색, 인물, 뭐 학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올바로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을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정신세계가 몰락해가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믿지 않아도 그런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투표할 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만 이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와 안보, 동성애 등 문제에서 정신세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런 모든 자유, 이런 모든 게다 없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목사는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도 가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파가 되면 이 나라가 분명하게 설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어서 투표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믿지 않는데도 그걸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표를 해야만 이 나라의 장래가 밝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지방색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라 나라의 가치, 국가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성애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진실은 뭐냐? 동성애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죄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전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이 아닙니다. 그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입니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뭘 알려줘야 되냐? 그대로 두면 망한다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에이즈에 걸리든지 평생 기저귀 차고 다니는 이런 악한 이들, 평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뭘 알려줘야 되냐? 국가 몰락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영법 92조 6항 학문 선교를 금지하는 그와 같은 이 군영법을 지금 고치기 위해서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군대 내에 학문 선교가 이루어지면 이 국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군인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재물도 써야 되는 겁니다. 또 뭘 알려줘야 되냐? 인류의 몰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창궐하면 그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애절한 그런 심정을,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실이다.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좀 들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온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진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새 이오나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평생을 동성애로 살다가, 동성애자로 살다가 몸을 완전히 망친 분이 최근에 아마 회개하고 동성애자 돌리는 그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자에게 최고의 인권은 동성애자로 살도록 허용하거나 그걸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도 극악한 그와 같은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온유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것,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투표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정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